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중간에 없는 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없는 절이 있으니까요. 그 절은 띄어서 읽고 마지막 50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덧 10월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의 13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모든 영역에서 분열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 같습니다. 정치, 이념, 국가, 종교, 남녀, 빈부, 나이, 인종 할 것 없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과 자연 관계에도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세상은 이제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두셨거든요. 즉 이 땅에 남은 자들을 남기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순종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으로 향하는 길은 매우 좁고 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길벗들이 있기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다시 회복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들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길벗입니다. 길벗들과 다시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함께 끝까지 걸읍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마지막 절,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아멘. 오늘은 소금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이렇게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서 읽을 수 있었고 또 성경에서는 이 소금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먼저 구약 성경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인데요.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분향단에서 피울 향을 만들 때 이 소금을 친다는 거죠. 이 소금을 친다는 의미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상징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모든 음식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시죠. 그러면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소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었을 때에 물이 좋지 않아서, 예로부터 이게 물이 좋지 않으면 돌림병이 돌기 마련이죠. 물이 좋지 않아서 그 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여인들이 유산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소금을 뿌립니다. 그랬더니 물이 맑아져서 사람들이 다시는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그쳤다고 하죠.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소금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또 하나님과의 언약,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소금은 어떤 의미로 사용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박영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시제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말씀의 시제는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다시 9장 5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말은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이 소금을 다른 어떤 용도보다 맛을 내는 것과 강력하게 연결시킵니다. 신약에서 이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면 바로 맛을 내는 것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 소금인 우리들, 소금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을 살맛 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라는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이 첨예해서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어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소금,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소금은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용도로 소금을 사용했죠. 예로부터 소금은 부정한 것을 막는 것, 저희가 소금 뿌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부정한 것을 막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뭐 상처에 이용되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금이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은요, 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소금의 수많은 역할 중에서 그 본연의 의미죠. 맛을 내는 도구로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점심은 닭볶음탕이 준비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리할 때 소금이 많이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갈까요? 전체 요리 양에 비해서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소금을 많이 넣으면 큰일 납니다. 바다가 썩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하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태풍이고 하나는 이 염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염분이 곧 소금이죠. 바다의 염도가 평균적으로 3.5% 정도 된다고 해요. 즉 3.5%의 소금이 있어서 이 바다라는 큰 물이 썩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음식 맛을 낼 때에는 이보다 더 적은 소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 적음, 작은 것의 중요성을 같이 묵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로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 이 어떤 모양이라도 라는 말씀은요, 작아서 하찮은 것, 그러니까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주 작은 상처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썩고 곪아서 큰 병이 되기 마련이죠. 작은 틈이 큰 댐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소한 것, 이 적은 것이 악이 아니라 여러분 선이라면 어떨까요?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죠. 그리고 큰 나무는 열매를 맺고 이윽고 숲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작은 것, 이 사소한 것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대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부패되지 않습니다. 또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을 보면은요, 이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은 이 소금의 형태대로 있지 않습니다. 소금은 녹습니다. 자기의 형체를 잃어버리고 음식으로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깨는 자기가 드러나는데 소금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자기를 드러내야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누가 알아주나요? 사람은 저마다 누구나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 공로를 드러내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겸손하게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알아줬으면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짝만 드러내 볼까요? 왜냐하면 모범도 필요하거든요. 본이 되는 행동도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녀 모르게 좋은 일을 하면 자녀는 그 부모의 좋은 일을 평생 배울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겸손하고 지혜롭게 나타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안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바로 바리새인처럼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참 어려운 기준이고 어려운 일이라서 아예 안 보이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는 일, 동화되는 일, 이 일이 너무나 어려워서 현대인들은 힘겨워합니다. 때로는 이 녹아 없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보통 천일염을 먹습니다. 염전에서 처음 만들어진 소금 여러분 보셨나요? 이 뭐랄까요? 간수라고 하네요. 물이 잘 빠지지 않은 소금, 그 소금을 아주 무거운데요. 그걸 들고 쫙 펼쳐놓으면은 그 소금은 아주 하얗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요, 소금은 이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깨끗함을 상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라는 것은 주변의 것들을 빨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만, 이 맛을 내는 용도로서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서의 소금을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겨울에 눈이 오면 뭘 뿌리죠? 도로에 제설제를 이렇게 뿌립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소금은 공업용 소금 염화 나트륨이죠. 요즘에는 뭐 염화칼슘을 더 많이 쓰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원리를 아시나요?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고 해요. 제설제가 주변에 있는 수분을 자기 무게의 14배까지 흡수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을 흡수하면서 열을 방출하죠. 그래서 눈이 녹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길바닥에 뿌려진 소금, 이 소금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커매집니다. 더러워집니다. 겨울에 추운데 세차를 하는 이유가 있죠. 이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때문에 더러운 게 묻어서 세차를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더러워져야 비로소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맛을 내는 도구로서의 소금으로 돌아와서 이제 곧 김장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김장할 때 배추를 절일 때 이 소금이 쓰여지죠. 소금을 절여놓으면요. 소금의 형태는 없어지고 물만 남아요. 소금물이 나오는데 이 소금물이요. 이 불순물들 때문에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아주 뽀얘지고 막 지저분해져요. 그렇게 자기 소임을 다하는 모습은요, 여러분, 깨끗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깨끗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는 너무 깨끗한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문제는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그래서 더러워 보이는 남을 정죄하고 혐오하고 차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 구원받은 걸까요?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고자 하는 걸 제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에 앞서 먼저 내가 더럽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이 소금 언약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에 서 있다는 것, 그건 말입니다. 우리말 우리에는, 우리라는 단어 안에는 구별과 배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점은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실 때마다 이 제자 공동체는 크게 동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직전을 보면은요, 이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을 벌이기도 했죠. 누가 우리인지 또 누가 우리가 아닌지를 가르지 않는다면 또 우리라는 정체성은 사라집니다. 눈은 눈으로 보여야 되고 또 손은 손으로 구별되어야 되죠. 한국인과 중국인도 여러분 엄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 기독교 신자와 이슬람 신자 사이에도 차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런 구별은요. 존재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나 혹은 우리를 너무 힘주어서 강조하면 이 정체성은 특권의식으로 변질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특권을 정당화하려는 욕구로까지 발전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편의 결속력은 강화되고 또 소속감과 충성심은 배가 되지만 그러나 다른 이들이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5년간 경험한 이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는 나눔에 방점이 찍힌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작을지 몰라도 이 우리라고 부르는 이 울타리는 이 울타리 사이즈는 작지 않은 교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적은 울타리를 가지고 우리와 우리가 아닌 이들을 나누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오늘 39절에서 또 그들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라고 4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어떻게까지 이야기하시냐면 만약에 그들이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면 연자맷돌을 바다에 묶어 던지는 편이 낫다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상대를 바꾸고 우리 뜻을 따르게 하는 건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소금처럼 자기를 쳐내고 자신을 내어줌에 진정한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화평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울타리를 넓히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교회의 비전으로 삼은 우리 교회의 마음은 이 주님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이 마음과 교회의 마음이 이 소금으로 귀결되고 있는 거죠.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온갖 분열과 갈등이 횡행하고 있는 이 죽음의 세상을 다시 생명의 세상으로, 살만 나지 않는 세상을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바로 소금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금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열매가 있는데요. 그 열매가 바로 화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처럼 사는 이들은 복을 받는데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복이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한 권세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복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느라 형체도 없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누릴 진정한 복의 비밀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교회가 이 세상의 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밥이 되어 먹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밥 말고요, 맛있는 음식, 맛있는 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 그 맛있는 밥을 먹고 주님께 돌아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라 하신 주님,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신 주님, 파괴와 폭력과 죽음의 문화가 만연하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살만 나지 않은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만 나게 하는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간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